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화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세상의 무서운 협박과 달콤한 협상이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전 이번 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세상의 달콤한 그런 어떤 유혹이나 타협, 그런 유혹에 내가 휘말려들지 않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되게 세상에 살면서 유혹하는 게 때로는 꽤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마다 제 자신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다음 세대가 유월절과 무교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 대해 물을 때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목사님, 이 달이 무슨 달이기에 하나님은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명쌤이 12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해의 첫 달 열흘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각 가족대로 식구를 계산하여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5절을, 하나쌤이 1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모든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떤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말씀하나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고 해의 첫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명쌤이 12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물로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어린 양을 잡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어린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단,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말고 혹시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위한 여정의 출발이 얼마나 긴박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되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가혹한 종살이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군요.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하나쌤이 12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할까요?
거하는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심판 가운데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재앙을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하나쌤이 12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제7일에도 성해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선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애굽에서 갑작스럽게 나왔음을, 애굽 종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18절과 21절을, 하나쌤이 12장 25절과 26절을 읽어주세요.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하나쌤이 12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라고 배워주시나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이 없게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라고 배워주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절기라고도 배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을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너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신자들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29절을 하나쌤이 12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를 잃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큰 통곡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31절을 하나쌤이 12장 32절을 읽어주실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결국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뭐라고 말하나요?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을 놓아주며 애굽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부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명쌤이 12장 34절을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어떻게 하나요?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2장 35절을 하나쌤이 12장 36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응급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 된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명쌤이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요아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고 볼품 없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아멘.
430년이 마치자 애굽에서 쫓겨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얼마나 되었나요?
자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시켰을 때 적어도 12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단 잡초까지 계산하면 150만도 넘을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봄양쌤이 15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게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역사를 통해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봄양쌤이 12장 46절과 4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교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군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규례를 지키되 누구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방 사람이랑 거류인 그리고 또 타국 품꾼하고는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되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유월절 음식을 아무나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봄양쌤이 출애굽기 12장 4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돈으로 산 종이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2장 49절과 50절을, 봄양쌤이 12장 51절을 읽어주세요.
본토이 내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이거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유월절 규례에 대한 적용의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유월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유월절과 할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하나쌤이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삼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력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혈통이나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더 깨닫게 되었고 마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 순종을 위해서 제 자신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신자로서 주변에 좀 전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유월절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에 대한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다음 세대가 유월절과 무교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성경을 바르게 배워주고 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수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도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향유를 기름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번제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행하는 제사인데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소제에서는 곡식의 알갱이가 부서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번제와 소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제에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 하는 그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오늘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소금과 기름과 유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소금은 오래전부터 음식에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지속성을 약속하는 행위로 서로 소금을 먹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언약의 소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제의 제물에 소금을 뿌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부패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제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 칼집을 내서 진액을 받고 그것을 가루로 말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유향은 아주 비싼 고급 향료인데요. 그래서 제사할 때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제에 사용된 소금과 기름과 유향, 이 세 가지는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제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것이고 기름과 유향은 자신이 불에 타 없어짐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제에 사용된 소금, 기름, 유향은 나를 희생하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의 모습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생각과 또 나의 생각과 뭔가 조금 다르더라도 소금과 같이 기름과 유황과 같이 자기 주장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화평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은 결코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결코 분열되고 서로에게 증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소금과 기름과 유황과 같이 자신을 먼저 굽힐 줄 알고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제는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제물의 일부분을 기념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곡식 한 부대를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웅큼을 집어 불에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부대의 곡식 중 한 웅큼만을 받으시고도 곡식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체로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거군요. 우리는 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소제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소제의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무언가 기억될 만한 믿음의 일과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라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런 믿음을 보인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제의 은혜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소위 오른편 강도라고 불리는 강도의 구원사건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절실한 신앙 고백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천국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어렴풋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강도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고백으로 여기셨고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 전체의 고백과 순종으로 여기시기도 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로 여겨주시는 것이 소제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소제의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기에 우리도 겸손하게 빠지고 순종함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을 배워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제에는 일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제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화목제는 레위기의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설명하는 분량이 가장 많은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에 설명을 하고 그 뒤에 7장과 10장에서도 화목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많은 설명이 있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번제와 속죄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죄를 속죄하고 희생과 헌신을 결단한 후에 하나님과 친밀해진 상태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론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칭의를, 소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를, 화목제는 공동체 속에서 교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가 죄로 인한 관계 회복을 더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더 깊이 있게 지속하고 이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 공동체의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는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제사는 제물로 수컷만을 사용하는데 화목제는 암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다른 제사는 제물로 바친 짐승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만들었었는데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이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화목제의 특별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로 암컷과 수컷이 모두 사용된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 자체가 속죄의 성격보단 속죄 이후의 상태인 그 효력과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 제물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을미하기에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는데 화목제는 속죄 이후에 친밀해진 상태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암수 모두를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수 제물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의미해 주는 거네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목제에서 암소 제물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며 밥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 양, 염소를 암수 구분 없이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레위기 7장과 10장을 통해서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평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사람의 가족과 이웃까지 영향을 주어서 모두에게 화목을 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잔치를 열게 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의 변화와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내게 임한 평화와 기쁨과 변화를 알아보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갖게 된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주변의 가족과 이웃, 동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화목제에서 암수제물을 사용과 제물을 나누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화목제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부위입니다. 화목제에서 특정 부위만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위가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위를 바치라고 했는지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내장의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것 또는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내장의 기름을 바치는 것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죄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바치는 이유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들어있는 몸의 기관이 콩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생성되는 곳을 붉은색의 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간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면, 화목제는 드리는 상황에 따라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화목제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각의 화목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나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혹은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 당일에 제물의 고기를 먹었다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실제로 행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의 화목제 때는 이튿날까지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었고,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종종 화목제와 더불어 번제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낙헌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단순한 기쁨을 고백하며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이때도 이튿날까지도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 식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나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드러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혼자서 고요히 예배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고 마음속으로든 작은 소리로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한두 구절 암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여러 이유로 드려졌는데 이것은 여러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함을 배워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북조선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차홍기 편, 뭐 홍영자 편,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6.25 전쟁 때 서로 북조선을 향해서 싸웠는데 그들의 생각이 나중에는 바뀌어서 북조선 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북조선으로 돌아오니까 과거를 어떻던 간에 현재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과감하게 받아줄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강도가 마지막에 자기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속죄를 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걸 행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깨우치고 그리고 더 나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네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도 그 민족과 운명, 그 홍영자 편, 홍영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배우가 너무 예뻐가지고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수혁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네가 장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가 때로는 맡겨진 상황들 가운데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나왔는지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는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칭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찬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너네가 힘들고 장사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울 때에도 너네가 피눈물 흘리면서 남들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때로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한 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너의 그 피타는 노력 너네가 정말 나를 세상보다 사랑하고 세상보다 나를 더 높이 보고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로 평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그 주인의 칭찬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